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먼 옛날 구약시대에도 세상에 이런 부조를 본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지금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의 부조를 보고 하마터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만하기까지 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런 부조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은 세번역에서 옮긴 것처럼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극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번역본에서는 단과가 종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되고 그들의 교만을 볼 때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렴.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7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고 아무도 곁길로 빠지게 한 적이 없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꾸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과 같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굳게 믿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와서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온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한다는 것과 나를 끔찍히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 편지를 쓴 것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을 알고 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은 아주 잠깐 동안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기쁩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슬픔을 겪음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슬퍼하기를 바라셨고 여러분은 그분의 뜻에 맞게 슬퍼했으니 여러분은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고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이와 달리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겪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인 그 진지함,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열성,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나를 그리워하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열정적인 관심, 죄 지은 사람을 벌하려는 그 징계의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 때문도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뻤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의 덕택으로 이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 자랑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내 자랑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들이 다 진실이었듯이 여러분을 두고 우리가 디도에게 자랑한 것도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고 자기에게 순종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하여 온전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12장.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셔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아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예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진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파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구약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이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과 제사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것들은 거의 회복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에스라와 더불어 2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내면적인 죄의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 모습을 이 에스라서의 뒷부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형적인 모양이 갖추어지면 내면도 다듬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해 줍니다.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와 상황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지적하셨습니다. 죄진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그럴싸한 종교적 분위기를 만들어 놔도 그 분위기 때문에 거룩해지지는 못함을 깨닫습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고 경제가 나아지면 어떤 직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가기 쉬운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황폐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거친 마음밭부터 갈아엎으려고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8장에서 귀환하는 에스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가 싶더니 9장부터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에스라가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통회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마지막 장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포로되어 살다가 돌아왔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만심과 이기심으로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모습에 더 이끌리기 쉬운 오늘의 시대에 불신의 세계와 더불어 적당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들과 통혼처럼 세상의 것들과 적당히 동거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천국의 감격은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에스라처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천국을 향한 삶에는 진정한 감격은 없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의 죄악의 논리를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거기에 끌려 여전히 종노릇할 위험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울음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눈물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눈물과 한탄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나 먹지 못해 허기져서 우는 것도 아니고 떠나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과 통안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눈물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셨고 죄악과 더불어 단꿈을 꾸는 자들 향하여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눈물바다를 이룬 이유는 9장 1, 2절에 나타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예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장 경계하셨던 말씀이요. 또 사실은 그 일로 인하여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5절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도 아닌 동족의 죄를 한탄하는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회개의 눈물을 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은 다음 세상인 천국에서는 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쾌락으로 헛된 웃음과 더불어 산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경건한 신앙의 지도자의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장차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겪는 회개의 고통을 겪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민망한 죄의 지적에도 그 말씀에 기꺼이 동조하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회개에는 어른과 아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것으로 일하지 못하는 눈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중심으로 울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울음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논리가 아니고는 찾기 힘드는 삶의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물은 더 이상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눈물은 절망을 바꾸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물을 씻어줄 대상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를 탄식하는 내용을 전도서 4장 1절 같은 데서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죄와 더불어 잘 나가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특급 열차일 것이지만 그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소망을 부르는 슬픈 노래인 셈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내가 죄를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해서 우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늘 우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들의 눈물을 영원히 씻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죠. 이왕에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소망을 인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로 격려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3절 말씀 중심으로 죄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회개가 말씀과 함께 할 때 은혜의 결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이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해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했습니다. 말씀을 떨면서 준행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나도 삶을 회개할 때 올바른 회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법에 그렇게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것으로 봐서 더욱 분명합니다. 네 번째로는 4절 말씀 중심으로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들의 자세는 다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축복을 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 저들의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신앙의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경건해야 하고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그것을 믿음 없이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개역 한글판으로 읽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서로의 강한 신뢰가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절망의 안개를 걷기 위하여 영적 지도자의 경건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바른 지적이 있었고 그 거룩한 요청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회개와 아름다운 회복운동의 물결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신앙회복, 교회의 회복은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역사에서나 하나님께서 깨달은 지도자를 주시고 거기에 의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읽게 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샤론의 꽃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샬롬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샬롬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샬롬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찮은 질문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존 사실로 전제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같은 회의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또 무신론자들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일이나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새나 동물이 그것을 건드렸거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어떤 에너지가 그 차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구성된 우주는 수많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성적으로 볼 때 다음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처음부터 어떤 것이 항상 존재했다. 두 번째 가능성,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 논리를 따른다면 최초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겨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존재하는 이 세계가 아무 원인도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수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논증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현상에는 인과 법칙이라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리를 계속 추적하면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최초의 시작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최초의 원인은 영원해야만 합니다. 최초의 원인이 어떻게 항상 존재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 혹은 무질서와 혼돈을 뜻하는 엔트로피 이론으로 증명하러 갑니다. 여기서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주는 시계처럼 한번 탭을 감아놓자 계속 작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려면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이론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최초의 원인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